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왔나요? 읽으면서 찾지 않을 뿐이 한 번 나왔다.
한 번.
됐어요?
세 번.
네 번.
한 번 보다.
사탄은 없습니다. 몇 번 나왔죠? 자, 왜 그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냐면, 다니엘이라는 책이죠. 우리가 읽은 게 다니엘. 다니엘은 다니. 다니이면 마이 저지입니다. 엘드 가시죠. 가리시 마이 저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재판장은 당시에 통치자 혹은 왕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사사시대 조아시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장군들이었고 왕의 역할을 대신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다니엘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스토리는 다니엘의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의 주제는 The theme of the book of Daniel i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 그렇죠? The Lord gave Jehoiakim, king of Judah, into his hand, meaning the hand of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를 정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God judged Judah. That's why they fell.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잠깐만 다니엘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From which tribe is Daniel? 여러분들이 읽다가 못 봤죠? 자,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하면서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나사랴. 이 네 사람 전부 왕족이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왕이 현관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서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내려 뽑아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은 다 왕족과 귀족들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네 사람은 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전부 유다의 후손들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갔을 때도 역시 유다 지파였던 스룹바벨이 충돌이 돼서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 남은 사람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제 먹는 거를 전부 왕이 먹는 거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만나를 먹죠.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라는 걸 강요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인트는 그 다음에 구절이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면 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주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요. 2절과 9절과 17절. 물론 그 중간에도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네, 그 주어로 하나님이나 주가 나온 단어는 9절은 이세 9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로 나눠져서 그 말씀들을 더 나누게 될 테니까 지금은 다니엘 주제만 위해서 잠깐 생각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고 다니엘 1장을 보면 그리고 다니엘 12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God is the Lord of history. He controls everything. 그래서 오늘 1장에서도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겨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환관장이 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채만 먹었는데 고기도 못 먹으면 고기 좋아하고 야채만 먹으라 그러면 살겠어요? 몇 동안 야채와 물 굉장히 이건 좋은 음식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 가장 머리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야채와 물만 먹고서도 더 얼굴이 아름다워합니다. 화장품 회사 이름을 남이라는 편지로 하면 잘 됩니다. 훨씬 아름다워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학문과 지혜를 깨닫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17절에 모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네 사람이 바벨론 왕의 모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왕을 무시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 다니엘이 그냥 내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환관장에게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에 테스트해보십시오 라고 아주 지혜롭고 부드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내 맘대로 합니다. 이거는 무식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게 하고 그 동의 자체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주셔야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또 앞으로 더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일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철저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스토리 잘 알 거예요. 이번 3주 동안 그 유명한 스토리들만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그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고 맛없는 야채와 물만 먹는 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건강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데, 3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데 더 지혜롭고 훌륭한 그런 학문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요,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잘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신 것이고 그 좋은 머리도 공부 안 하면 처음 본 거죠. 땡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또 실제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도 잘생겨지고 학문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지키시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고싶고 부모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아름다움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 다니엘서는 사실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어떤 설교 시리즈 이런 했는데요. 김은태 시장이 아마 그런 뜻이 모르겠어요. 아, 뭐, 옛날에 우리 거 먹는다. 우리가 틀어버리는데, 예, 우리 거 먹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업데이트 좀 됐죠. 신입생들이 오면 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당시에 최강국인 바벨론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였지만 유학생이 되고 3년 동안 여기 3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3년, 4년, 5년 학문을 한 다음에 학위를 받아서 이곳을 떠나 후에는 혹은 뭐 여기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유학생활, 인생활의 과정과 그 후를 바라보며 계획하고 비전을 갖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 이 다니엘서 있고 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모든 학문에 뛰어나서 결국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제 2인자가 되죠. 제 친구도 역시 고위 관직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갖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포로로 잡혀 여러분의 의지대로 왔겠지만 의지대로 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 포로로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가장 세계 최강국에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것. 다니엘에서 다니는 것, 그 친구들 입장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이름이고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약간이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구약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여호야김 3년에 주전 605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는 건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인데요. 두 번째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두 예언 선지서인데 거기에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있었고요. 3차 포로 때도 많은 사람이 있어서 특별한 인물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연도들을 말씀드리냐 하면 70을 여기서 빼보세요. 536년, 597년 70을 빼면 518년이 되고, 528년이 되고, 586년에 70을 빼면 516년이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70년 후에는 너희가 포로 생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이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2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해서 이건 뭐 우크라이나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러시아가 좀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영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죠. 우리가 쉽게 누구를 정죄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 우크라이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있고 그런데 이런 참 비극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왕이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왕이 헌담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해서 왕족과 귀족 중에 똑똑한 사람들 뭐 용모가 아름답고 뭐 이렇게 막 나가는데요. 꼭 잘생긴 사람들만 뽑는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3년 동안 훈련한 후에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서는 여러분이 뭐 원어로 성경을 읽을 이유가 별로 없지만 다니엘서는 1장과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하게도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뭐고 아람어는 뭐냐고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아람어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히브리어를 쓸 이유는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언어는 뭐냐? 여러분 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학문적으로는 갈대아어를 썼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과 신하들하고 인터랙팅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계속 갈등이 생기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거는 전부 아람어로 됐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이 됐고 학문을 할 때는 갈대아어를 배워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어는 여기 안 나오는데요. 바벨론은 두 언어를 썼습니다. 갈대아어를 썼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는 갈대아어를 쓰기 어려운 언어가 되는 겁니다. 아람어는 좀 쉽고요. 히브리어는 아람어에서 나왔지만 아람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도 그렇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비싼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통용되는 일상 언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에 아람어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였던 언어였습니다. 회화에서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갈대아어를 가르칩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대부분 아람어는 잘했을 거예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거의 같고 실제로 또 그들이 쭉 아람어를 썼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쓰셨다고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아람어인데 뭐 번역하면 무슨 뜻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고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였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만나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었다면 이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왕의 신하가 된다. 왕에게 속한 자들이 된다. 왕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먹지 않기로 했던 이유는 그 음식들이 대부분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지고 그 후에 나오는 음식이 아닌가라고 다니엘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음식들을 택하지 않고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안 먹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건데요. 자,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특별히 뽑힌 사람들 중에 유다 청년이 넷이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것 우리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직속 신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유다 왕조가 계속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족보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뭐 김해 김씨 걸로 따지자는 말씀은 전혀 안 됩니다. 저도 김해 김씨이긴 하지만 별 볼일 없는 게 김해 김씨 너무 많아요. 너도 나도 너도 이런 표현이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것 상당히 유다 지파였다는 것 굉장히 기억할 만한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 이름도 좋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잘한 자이시다. 가리지만 저 지난 말씀드렸고요. 하나냐는 하나라는 말은 그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죠.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날마는 할머니가 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한나면 그리스어로 안나가 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나 아나나 다 그레이스라는 뜻인데요. 하나냐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가리지만 비슷해요. 미사일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Who is like God? 아사랴는 God's my help. 또는 God helps. 그런 뜻입니다. 전부 하나님 중심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지만. 그런데 환관장이 이름을 다 바꿔버리고, 왕이 바꾼 게 아니라 환관장이 바꾼 게 좀 독특하긴 한데요. 물론 왕이 허락을 했겠죠. 그래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던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전부 바벨론이 섬기던 아람 우상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벨이나 아쿠, 느고 이것들은 다 아람의 우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God's my judge인데 벨드샤샬로 바꿉니다. 이거는 Bell protects the king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람의 신 벨이 왕을 보호한다. 사드락은 아까 하나냐라고 했잖아요. God is gracious라고 했는데 이게 바꾼 이름 사드락은 락이만 악호가 나오죠. 뒤에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드락은 command of 악 그런 뜻입니다. 악후의 명령 그러니까 악후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다 그런 뜻이 되고요. 메삭 아까 미사엘 누가 하나님 것 같으랴 그랬는데 이걸 메삭으로 바꿉니다. 악이니까요. 누가 악후와 같으랴 그렇게 되고요. 아벤느고는 아까 아사레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느고가 돕는다 또는 느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전부 아람의 우상의 이름을 넣어서 바꿔버립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개명을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창씨 개명을 했죠. 전부 일본이 이름을 바꾸라 그랬는데 그것은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정체이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이름, 히브리 이름을 전부 아람 우상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바꾼 이유를 너희는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영적인 정체성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므로써 왕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뭐 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내 이름은 내 다니엘인데 자꾸 벨사델이라고 부르면 대답을 안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별로 초이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8절 이하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것을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They didn't have any control over the name changes. But Daniel figured out that probably I can resist the king's food, the royal food.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the king's food and drink.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17-18구는 대부분의 경우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사를 드리고 그 나오는 제사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He didn't want to defile himself with the idol sacrifices. 그런데 마음대로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안 먹으면 굶어야 되니까 다른 걸 먹어야 되니까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걸 좀 안 먹었으면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다. 저는 베스켈린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어요. 세송하고 물만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너 그러면 내가 잘리잖아. 네가 야채만 먹고 비실비실하면 내가 잘리는데 못하겠다. 답을 하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게 접근을 하죠. 그러면 열흘만 우리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봅니다. 무조건 컨펀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혜롭게 어프로치를 해서 그 환관장의 부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우리가 비실비실하거나 그러면 왕의 음식을 먹겠지만 우리가 계속 건강하면 그냥 이대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 건강하게 보이면 뭐 왕이 봐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테스트해보자 라고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사업을 하실 때 딜을 하고 네고시에이션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 그거 조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아무리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어렸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것을 위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는 교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저분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네,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계신 교수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학생들을 주일날 특히 예배 시간에 불러서 회의하는 교수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예, 12시쯤 되면 나가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제가 나도 이상하게 물어봤어요. 계속 나갑니다. 왜 자꾸 12시에 나가지 않냐고. 아, 이 교수님 꼭 예배 보고 있으면 문자 땡 보내가고 뭐 회의하자 한번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네, 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습니다. 한 분은 회계 집사였어요, 저도. 그러니까, 참, 예배 끝나가면 다 쫓아와서 또 막 계속하고 뭐 그러시다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 우리 교수님 자꾸 그런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기도하고 교수님에게 한번 얘기를 하자. 예배를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해보니까 1시 넘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저도 하루에 다 그러더라고요. 딱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일요일은 왜 안 하겠다 몰랐다 미안하다 물론 더또 일부러 11시에 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두번다 그렇게 얘기해서 두번다 주일날 회의를 안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그럴 때안 되면 저도 좀 망신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아이 목사님 말 그랬는데 더 힘들어서 예배도 못 하게 됐습니다. 저도 참 곤란해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물론 100% 항상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와 주일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주일 예배 이런 것뿐이 아니라 공부하시거나 일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흘 동안 테스트한 후에 보니까 한 가장이 보니까 아, 이 내 청년이 더 얼굴이 기름지고 살이 더 윤택입니다. 기름지다. 아름답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니, 어쨌든 간에 나처만 먹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라는 것을 보면 이것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냉장고여시면 먹을 게 없네 그러시죠. 또 웬만하면 달려가시는데 좀 덜 갖추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건강해지고 얼굴에 있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꼭 프로틴을 먹어야 되는데 뭐 뭐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3년 동안 이 내소년에게 더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 1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셔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훨씬 더 뛰어난 학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학교 가서도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힘든 연구나 힘든 논문 쓰실 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안 풀릴 때 좀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늘 그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교 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덕을 다 이렇게 풀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저도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사실 그거는 내가 잘했으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공부하고 준비한 대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해 나가셔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피법이 되어서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네 사람과 같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19절에 기록하고 또 20절에 보면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라는 결론이 납니다.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있었던 사실이고 더구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아까 제가 주전 605년이라고 했죠.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주전 539년입니다. 70년부터죠. 그래서 536년부터 귀환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말을 하면, 자, 605년에서 3년 지나면 602년이죠. 그때부터 539년이면 약 64년 동안을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고레스 왕을 섬기고, 실제로 다리오 왕까지 갑니다. 다니엘은. 사자군에 들어갈 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이스크당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의 70여 년을 포로 생활하면서 계속 바벨론의 총독으로 일을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더욱 유다 자손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자,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적국인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몇몇 유다 지파의 청년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다스리게 하셔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셔서 바벨론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정벌하면서 너무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나 7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를 70년 동안 포로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70년 동안 봐주셨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거기 남아있고, 그걸 그 페르시아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스더. 바로 페르시아 왕비가 된 사람이죠.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포로된 나라에서도 영화를 그린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그들이 그 거기에서도 신분을 인정받고 성공하는, 성공하게 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다니엘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 또 사자굴에까지 한번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이 아무런 위기나 고난이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승승하고 했지만 사자굴에까지 던져서 모함을 당하고 그런 위기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냥 만사형통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 됩니다. 만사형통인데요. 그 만사에는 위기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한 삶, 그런 것 절대로 아닌데요.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 먹고서도 왕의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고 훈관장과 그의 부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때에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를 말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교수를 말할 수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의 권세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법을 주장하지 않는 한 복종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융성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또 때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또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We need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respecting the authority over us and at the same time fear God as sovereign over our lives. We need to keep maintain this balance between the secular authority and divine authority. 이것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런 결단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화를 자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응원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유학생활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겨나가면 저는 결코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야지 혼자서만 하다가 보면 꿀잠동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좋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유학생활 그리고 이민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계속 통통한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다니엘의 결단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었죠. 바벨론에게 동화되지 않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separation이지 isolation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도 우리가 isolation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삶과 건강한 삶은 고립이 아니라 구별이죠.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이지 세상과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학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찾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계속 그 안에 좋은 교제를 나누어 가시면서 힘을 얻고 유학 생활, 이민 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바벨론 왕의 스카우트 되어서 왕을 섬기게 되고 이미 제가 70년 이상 계속 총독으로 섬겼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미 본 대로 2절과 9절과 17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15절에도 건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일하고 공부하시는 모든 것, 학교 당국과 교수들의 마음, 상사의 마음, 또 여러분의 건강과 지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성공이 나의 장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효과 하나님만 바라보자인데요. 그 바라보자라는 뜻은 신뢰하고 경외한다, 순종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또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비전에 대해서 제가 내리는 정의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비전은 보통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비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리파인해 나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비전은 조금 다르죠. 다니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라는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비전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찾는 게 비전입니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이 비전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유다 자손 4명이 뽑힌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게 아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밖에 내가 살아야 되죠. 그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대부분의 경우에 펀드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공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미죠. 내가 똑똑해서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그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그거를 보는 것이 저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글자들에도 눈으로 보는 시력이잖아요. 뭐를 보는 겁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세 친구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비전을 가진 영적인 친구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배우자는 더 그렇습니다. 신규본 청년들은 배우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뭐 배경 좋고 뭐 좋고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Vision is not something about what I can do for God, but it is about what God is doing through me. Vision is the ability to see God working in and through me. 포커스를 우리가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곳에서 미국의 언어와 한문을 배우고 미국의 문화를 접하고 미국의 음식을 먹습니다. 미국 음식 먹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아, 우리는 한식만 먹어야 돼요.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양식이나 한식은 특별한 영적의 의미는 없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동화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파운더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포기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펼쳐지고 사회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젠더에 대한 걸 다시 쓴다든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식인 것 같고 아웃데이트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행해 보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전혀 손해보지 않겠다. 그렇게 하다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돈빌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소송하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충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책임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모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그룹을 받는 것이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게 복이 아니고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손해볼 각오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복된 상태라고 예수님은 축복하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교제,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예배와 교제 그리고 부흥모임이나 청년부 모임을 같이 모이시고 제가 그 모임에 꼭 말씀을 먼저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시라고 강요를 하는 이유는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더라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삼척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셔도 말씀을 중심으로 짧게라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답을 찾아가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교제하는 노력과 통역부가 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어떻게 교제를 나누시면서 또 풍성하고 유익한 유학생활을 하시길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외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고 개인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또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열매 맺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뛰어나고 머리가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송 1절입니다.